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북한 당국은 늘 식량 문제 해결을 말해왔습니다. 농업 부분이 주공전선이 아닌 적이 없었지만 여전히 북한은 굶주리는 나라입니다. 최근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의 식량 실태를 공동 발표했는데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비율이 이 지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해 북한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갓난아이들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갓난아이들 절반 가까이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먹기는 하지만 국제 보건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식단 기준에 맞게 식사를 하는 비율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양이 부족하면 병에 걸리기 쉽고 한창 커야 할 때 잘 클 수도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창건된 지 75년이 넘었는데 언제쯤 이 먹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걸까요? 에이핑크의 1도 없어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세계적인 대유행병 때문에 그 북한이 국경을 봉쇄를 지난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경 봉쇄한 지 벌써 1년을 맞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북한 경제와 그리고 인민들의 삶 어땠는지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1년을 맞아서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당시 북한이 국경 봉쇄를 했던 그 상황부터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2019년 12월에 중국 그 무안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고요. 이듬해 1월부터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지난해 1월 22일 날 우선 외국인 입국을 금지를 했고요. 그리고 1월 25일부터는 항공 노선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1월 28일에 압록강 철교를 통한 무역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무역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북중 무역 막히면서 시장도 물론 타격을 입었고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이동 통제 계속되면서 북한 주민들 경제 활동에도 큰 타격을 입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생필용품 대부분이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북한의 대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경 봉쇄로 인한 북중 무역의 감소폭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9년보다요 81%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중단되다시피 할 정도로 크게
그러네요.
줄었는데 중국 해관 총서가 지난 21일에 북중 무역 현황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2020년 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네. 한 5억 4천만 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네.
이게 2019년에 27억 8천만 달러 규모였는데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2020년 북중 무역 규모는 20년간 북한과 중국이 무역한 이래 가장 적은 액수를 기록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국경 봉쇄의 타격이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입과 수출 액수는 또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면
네.
북한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한 4억 9천만 달러 됐고요. 근데 이게 2019년보다 약 81%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4,800만 달러였습니다. 이건 2019년보다 한 77.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 네. 수출 다 뭐 70% 이상 감소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계속된 그 핵실험으로 인해서 대북제재가 더 강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이 좀 막혔었는데 그 와중에도 북한은 중국에서 수입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입, 수출 다 아주 정말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그만큼 북한으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좀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시장에 가면 중국산 물품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쓰는 모든 생활용품은 대부분 네. 중국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게 대북 제재가 2017년부터 강화됐는데 수출은 크게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핵개발 자금이나 북한이 여러 가지 불법 활동하는 것 때문에 수출 품목들을 제약을 많이 했는데 수입량은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미영 씨 말대로 필수 수입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또 액수를 좀 따져보면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되기 전에 2016년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가 31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재가 본격화된 게 2017년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이 수입 액수가 22억 달러로 하락을 했는데 이듬해 2019년에는 3억 달러가 증가해서 25억 달러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북한과 중국이 이제 무역을 하다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생기는 무역 적자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20억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북한의 경우는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건 이제 그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액수가 90% 이상 줄어든 것과는 크게 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한 수입량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수입액은 5억 달러도 안 돼가지고 이것도 약 25억 달러 기록한 2019년에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한 그 수입 물품을 들여오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라도 그나마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로 어떤 물건들이 수입이 됐나요?
지난해의 경우는 북한이 가장 많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대두유, 이건 콩기름 짜는 데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가루, 설탕, 전반적으로 보면 좀 인민 소비품 품목 비중이 컸습니다.
그렇군요. 국경 봉쇄가 북한 장마당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겠죠?
네. 이제 1월에 그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되고 직후에 2월 초에 물건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북중 무역의 주요 통로가 신흥주잖아요.
네.
보통 북중 무역의 한 70%가 이쪽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2월 초에 소식통이 한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 들여오던 공산품, 과일들은 이미 올랐고 동달아 조선치 상품, 그러니까 조선 상품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랬고 실제로 밀가루는 국경 봉쇄가 시작되기 전보다 약 47% 올랐다고 하고요. 콩기름이 68%, 사탕가루, 그러니까 설탕이 22% 상승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거 다 뭐 시장에서 음식 만들고 할 때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음식값도 네,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이 무렵 평양에서도 밀가루, 콩기름, 사탕가루가 최소 29%에서 60% 초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소식통은 이번 국경 폐쇄로 국가 무역은 물론 밀무역까지 막히면서 물건값이 크게 올라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사실 물건을 막 엄청나게 쌓아놓고 네. 장마당에서 판매가 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받아서 물가 판매를 하는 건데 이게 봉쇄로 인해 가지고 그냥 물건이 딱 못 들어오게 되면은 폭등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국경 봉쇄 직전에만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했던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폭등된 물가가 계속 이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월 말에 국경 봉쇄한 이후에 물가가 폭등을 했고 4월 달에도 한번 파악을 했었는데 평양의 경우는 지난해 4월 말에 그 수입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해서 사재기 현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양 소식통은 그 일반 상점들은 물품이 없어서 문을 닫거나 판매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때 일부 그 식료품 가격을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 4월 17일 전까지 수입산 후추가 100g에 북한 돈 8,000원이었는데 이후 두 배로 뛰었다고 하고 4월 말에 4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맛내기도 가격이 올랐고 사탕가루는 찾으려고 해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4월 말 때. 그리고 소형 건전지, 뭐 시계약 이런 데 쓰이는 것도 가격이 한 서너 배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상반기 때까지도 수입품 가격은 많이 올랐었다라는 말씀인데 최근 상황은 좀 어떤가요?
12월 들어서 북한이 방역 단계를 최고 단계인 초특급으로 격상을 했고 국경 통제나 그리고 무역 기관에 물품을 들여오는 것도 더욱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수입품 부족, 가격 폭등 현상이 또 있었고요. 특히 이 북중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무역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 품목 가격이 9배까지 뛴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성, 무산 이런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서 이거 이제 소식통 표현인데 물가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뛰어올라서 주민들도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물가가 올랐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함경북도 소식통이 지난해 말에 이제 전해온 소식인데 전염병 사태 그리고 80일 전투로 통제가 강화되고
네.
그리고 보위부 안전부에서 이제 계속 방역 강화하니까
네.
작은 밀수조차 못해가지고 이 국경마을 물가가 계속해서 배로 뛰고 가족 방랑자 꽃제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에서 식량 가격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주민들이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까지 일부 지역에서 생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경 봉쇄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이동 통제도 했잖아요.
네.
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있을까요?
몇 년 사이에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런 좀 각광을 받는 거, 그러니까 그게 수산업인데
네.
이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네. 위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낙지잡이, 한국에서는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수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말려가지고 다시 네. 외화벌이를 통해서 중국에 팔게 되면은 그게 좀 목돈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오징어잡이 경험 없는 사람도 뭐 너나 할 것 없이 오징어잡이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낙지가 비쌀 때 팔면 이거 할 때 1년은 살고 한 번에 그래서 1년 벌이를 하려고 낙지잡이를
네.
하면 보면 된다. 뭐 그럴 정도로 벌이가 좋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지잡이도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영국의 그 조사기관인 글로벌 피싱 와치라고 하는 단체에서 20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근거로 파악을 하는데 그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 근해에서 활동하는 북한 그 오징어잡이 선박들이 조업 밀수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5%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95%요?
네, 그만큼 바다로 못 나가는 건데요.
네.
이게 그 배 숫자로 하면 그전에는 한 하루에 3천 척가량이 낙지잡이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많아야 200척 정도로 급감을 한 겁니다.
야, 북한 주민들에게 그나마 좀 그 돈벌이 수단의 하나였는데
네.
이런 경제 활동도 정말 크게 위축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낙지잡이가 좋을 때는 함경북도 나진, 청진, 뭐 김책, 함경남도 심포, 뭐 원산, 이 동해안 일대가 그냥 사람들이 외지인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엄청 낙지잡이 네. 배를 만드는 조선소도 북적이고요. 그리고 이 낙지를 잡아 오게 되면은 이 낙지 배 따는 사람
네.
또 이걸 말리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연관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덕분에 좀 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이 닫힌 거네요.
이게 현지 사람들도
네.
뭐 한국에서는 이럴 때 대목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대기 숙박이나 셋방 가격도 한 평소에 5배 가까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벌이 수단 없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일터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죠, 뭐.
네. 이 오징어는 다 중국 사람들이 잡아갔겠네요.
근데 중국 배도
네.
한 50%
감소를 했고요. 예, 예. 50% 감소를 하는 거랑 지금 95%면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오징어 잡이를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1년을 그거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일 텐데 한국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북한 상황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인데 북한의 경우는 이제 경제가 좀 튼튼하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국가 체계가 아직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격이 더 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장사 못하고 일 못해서 벌어먹을 방도가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떤 그 살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됩니다. 물론 북한 당국도 하고는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력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나마 있는 자원을 좀 필요한 곳에 못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쓴다랄지 그리고 8차 당대회 엄청 크게 치렀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이거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돈을 또 엄청 썼고 네. 또 80일 전투를 지난해 말에 했습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세입 부담이 또 갔고 그래서 지금 당과 국가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인민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역량과 돈을 좀 다른 곳에 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어렵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그 방역 이후로 인도주의 지원도 좀 제대로 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국제기구 단체들에서는 그 쌓아두고 있어요. 그 북한이 협조만 하면 언제든지 코로나 지원이든 식량 지원이든 뭐 의약품 지원이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 당국에서 방역 때문에 이걸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는 말이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간부들에게 이민 위천, 위민 헌신의 숭고한 이념을 뼛속 깊이 새기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말 인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북한 논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임재범과 태희가 함께 불렀어요. 겨울이 오면.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병원. 간밤에 내린 눈으로 천지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다. 기온마저 뚝 떨어져 영하 14도를 넘나든다. 새벽에 으슬으슬 추운 느낌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감기 몸살이 났다. 언제부터 치과에 한번 가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어 겸사겸사 오늘은 병원에나 가봐야겠다. 보통 병원들은 9시에 문을 연다. 예약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가면 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을 때는 가서 순서대로 진료를 봐야 한다. 예약 없이 가면 환자가 많을 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시간을 보니 서둘러야겠다. 얼른 준비하고 출발했다. 동네 병원들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급한 걸음으로 병원들이 밀집한 상가에 다다랐다. 상가 1층에는 이비인후과, 3층엔 가정의학과, 4층 치과, 5층엔 정형외과, 그리고 6층에 안과가 있었다. 내가 갈 곳은 3층 가정의학과와 4층 치과다. 물론 1층에 있는 이비인후과도 가도 되지만 매번 3층에만 갔던 터라 발길은 3층으로 향했다. 그동안 아플 때마다 진료받으면서 가정의학과 선생님과 친해졌고 또 진료 능력이나 의술도 괜찮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층에 다다르니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다. 나는 다시 4층으로 재빠르게 올라가 치과의 대기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내려왔다. 4층엔 대기 환자가 없으니 3층 문이 열리면 접수만 끝내고 얼른 치과로 가서 진료를 보고 다시 내려올 생각이었다. 그 사이에 내 차례가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워낙 3층 대기 환자가 많아 치과에 갔다 와도 시간은 넉넉할 것 같았다. 드디어 9시를 알리는 병원 시계에 알람이 울리고 병원 문이 열렸다. 차례를 기다려 접수를 마치고 곧바로 치과로 올라갔다. 치과엔 별로 환자가 몰리지 않아 접수하고 바로 진료대에 앉았다. 처음엔 어떻게 할지 몰라 진료대에 앉는 것도 보복되고 의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무서워 벌벌 떨었던 치과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워졌다. 의사, 간호사들의 친절도 마땅한 걸로 여긴다. 그리고 진료를 보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다 싶으면 신경질을 내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개구리 울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숨죽여 살 때가 언젠데 아무튼 세상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다. 치과 진료를 보고 3층으로 내려오니 아직 세 사람 정도 더 있었다. 그렇게 차례를 기다려 진료를 받고 약 처방전을 받아 1층의 약국으로 갔다. 약국에서는 환자들의 처방전에 따라 필요한 약을 그 자리에서 제조해준다. 약값을 지불하고 약을 받아 약국을 나서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비쳐 눈이 부셨다. 아침에 쌀쌀 맞던 날씨도 푹 누그러졌고 밤새 내린 눈도 거의 다 녹아내렸다. 몸살로 우스스 떨리는 몸을 잔뜩 움츠리고 질척한 아스팔트 길을 저벅저벅 걸었다. 고향에 있었으면 이쯤한 몸살 기운은 술 한 잔에 고춧가루를 타서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내며 버텼을 일이다. 병원 가도 약 한 알, 주사 한 대도 없어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우울하다. 아프면 바로바로 동네 병원으로 뛰어가 진료를 보고 약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고향 사람들은 언제면 그런 행운을 맛볼 수 있을까? 여기 한국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병원을 골라가지는 못하더라도 병원에 가면 약 한 알, 주사 한 대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트남, 웬남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 네. 오늘은 어떤 나라로 떠나보나요?
오늘은 러시아. 아. 북한에서는 러시아 이렇게 하나요?
러시아. 네, 네. 소련. 전 아직 소련이 더 익숙하긴 한데.
소련. 네.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서부터요. 유럽의 동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라시아 이렇게 부르는 네. 이 대륙에 걸쳐있는 큰 나라입니다. 한 1000년 전 9세기에 루시라는 나라가 이 지역에 있었답니다. 아.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에 러시아 연방이 있는 건데요. 이름이 비슷하네요. 루시, 러시아.
그러네요. 네. 네.
1917년 전까지는 여기에 러시아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22년에 이제 금방 얘기했던 그 소련, 이른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조금 안 된 1990년에 고르바초프 러시아, 아니, 당시 소련이죠. 소련 서기장이 냉전 종식 정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 소련이 여러 개 나라가 연합으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다 소련으로부터 독립해버리죠. 그래서 러시아도 그 당시에 이제 1991년에 독립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 중국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소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북한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함경도하고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일단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죠. 미국의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아, 땅 덩어리로는 미국의 두 배 정도나.
그렇죠. 예. 17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일단 북쪽에는 아시아 전체가 다 이 러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유럽 가운데 동유럽 쪽은 거의 대부분이 또 러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 지구본 대륙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오른쪽 끝하고 왼쪽 끝하고 한 1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1시간.
좁은 한반도에서 살았던
그렇죠. 우리는 저희로서는 시간차가 없죠.
네, 참 이해하기 어려워 상상하기 그렇죠. 어려운.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네. 다 여기는 시간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11시간.
그런데 러시아는 정도. 11시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태평양 있고 알래스카 있고요. 서쪽은 네.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도시는 모스크바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중요한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루크츠크,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는 이제 아시아 쪽에
함경도하고
도시라고 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와, 근데 국가가 크니까 정말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참 네,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네.
러시아 이전에는 소비에트 연방 이렇게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그 소비에트 이전에는 러시아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당시 러시아 제국은 동아시아에서 연해주를 청나라에서부터 가져옵니다. 가지고 아시아에서 더 커졌고요. 거기에 블라디보스토크를 세우죠. 원래는 거기가 중국 땅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를 거기다 건설을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도 받은 그 동아시아 연해주에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신기한 것은 이 바다 건너서 알래스카도 원래 러시아 땅이었는데 여긴 또 미국에 팝니다. 러시아 제국 시기에 1800년대에. 그리고 일본과도 전쟁을 그 당시에는 막 했어요. 러시아 제국이 이제 막 계속해서 커지니까요.
네.
근데 일본과는 전쟁에서 패하죠.
근데
이제 그 패배가 이 러시아 제국의 위기가 시작이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공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업자가 증가하고 임금도 떨어지고 막 땅값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반정부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러시아에 막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국내의 상황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네, 네.
그러다 1905년 1월에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 14만 명이 8시간 노동제, 뭐 최저임금 보장하라 이런 걸 요구하면서 왕궁으로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 군대가 이 14만 명의 군중들에게 발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러시아 역사에서는 이른바 피의 일요일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시기에 벌어진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차 러시아 혁명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러시아 혁명하고 같은 건가요?
보통은 이제 그걸 구분을 그렇게 한대요. 요걸 1차 혁명이라고 하고요.
네.
러시아 제국 말기에 러시아가 무너질 때 소비에트가 성립되는 그때 혁명을 2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이렇게 흔히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1차 러시아 혁명은 이제 1905년에서 1907년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시기에 벌어진 혁명인데요. 2차 러시아 혁명은 소비에트 이 혁명으로부터 한 10년 후쯤 일어나요. 근데 어쨌든 1차 혁명 시기에 이 피해 일요일 사건 이후에 러시아 수도 노동자들이 이제 총파업도 하고 막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군대와 무력 충돌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포템킨, 전함 포템킨 이런 영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도 이 1차 러시아 혁명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 막 파업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1차 러시아 혁명 때 러시아 제국의 니콜라이 2세가 헌법을 발표합니다. 시민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선거도 하겠다. 막 이런. 이게 이제 제국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10월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월 선언을 하면서 중산층이라든가 일부 혁명 세력이 와,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하면서 10월 선언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일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로 혁명은 끝이 납니다. 제국은 유지가 되죠.
네.
네. 뭐 어쨌든 이것을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인민들이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러시아 제국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 이후 약 한 10년 정도 유지가 더 됐는데 이 러시아 제국이 결국 10년 후에 결국 무너집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3월에 러시아 혁명이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11월에 우리가 흔히 아는 레닌이 지도하는 이른바 10월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계속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월에 일체 권력은 노동자, 농민, 인민의 대표 조직인 소비에트에게 있다 이렇게 레닌이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소비에트 정부 출현인데요. 이때 한동안 왕당파라고 해서 이제 제국을 지지하던 이런 사람들하고 혁명파 적색군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혁명파 적색군이 승리하게 결국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이 지도하는 소비에트 연방이 세워지는데 이때가 1922년 12월 3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찬성하던 그 옆에 수많은 나라들이 같이 이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한 15개 사회주의 공화국이 그때 소비에트 연방으로 하나의 나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련의 시작이죠.
네. 그렇게 세워진 소련, 어떻게 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역시 2차 세계대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면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소련을 갑자기 공격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소련은 당연히 전쟁 초반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이 워낙 무기가 강력했어요, 군사력이. 근데 소련은 무기가 없습니다.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인 8명에 소총 한 자루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독일군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연합군이 나중에 이제 지원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붉은 군대가 무기는 없지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총 반격을 하게 되면서 소련이 중앙 유럽, 독일 동부 이런 쪽을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서는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결국 소련이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북부는 북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소련이 진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승전국 가운데 하나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국제연합, 당시 이제 지금 유엔이죠.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여전히 그 성장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이른바 냉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이 결국 붕괴를 하는데.
네네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으시나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침체였을 거예요. 사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사회주의가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생산성이었거든요. 근데 현실 사회주의 소련은 생산성이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관료주의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요, 소련 경제가 급격히 침체가 되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당시 혹시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시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 TV에서 보도를 할 때 어떤 장면이 가장 많았냐면 빵을 사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는 장면.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 위기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소련과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붕괴의 주된 이유는 경제네요.
네.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에서 보여줬던 장면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유에다가 빵을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먹는 네, 양이 너무 작아서 아이가 배고파던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있는데. 소련의 경제위기가 방송이 되기도 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그래도 저기는 우유도 먹는구나.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북한에서 그 영상 보여주면서 주로 했던 메시지는 저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내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때가 이게 소련이 이렇게 붕괴할 때가
소련 경제는 사실 70년대부터 이미 침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90년대는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도 사실은 70년대까지 조금 괜찮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나빠졌고.
소련과 함께했네요.
그렇죠. 90년대 초반부터는 더 악화됐는데 어쨌든 그때 소련의 경제 위기를 보여줬군요. 북한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1985년 3월에 당시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서구 사회와의 냉전은 끝났다고 그냥 사실상 선언해버립니다. 정책 자체를 친서방 정책을 실시해버려요. 네. 그래서 서방의 경제 지원을 그냥 적극 받아버립니다. 원래 투쟁을 하고 혁명으로 무너뜨려야 될 대상인데 네. 바로 그 혁명의 적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86년 2월 27차 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노선을 발표하게 되는데 뭐 러시아어인데요.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입니다.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개혁개방 노선인지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 대통령제를 도입해요. 원래 당 최고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제를 도입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91년 7월 그 다음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는 스탈린주의를 포기하겠습니다.
아.
공식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사실상 공산주의 포기 선언과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인 91년 12월에 소련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때 소련이 무너집니다. 급격히. 그래서 소련이 붕괴를 하자 여러 국가들이 막 우리 독립하겠다 막 이렇게 서로서 막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 분규도 일어나고 사실상 큰 혼란이 닥치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나니까
네네.
러시아가 가장 규모가 큰 러시아가 소련이 가지고 있던 국제적인 권리, 이른바 상임이사국 지위 같은 그런 지위와 권리는 러시아가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2년 5월에 이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러시아 연방 조약에 의해서 현재 러시아 연방의 국명이 92년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은 사라져버렸고요.
네.
러시아 연방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물론 초반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자리 잡은 다음에는 어땠나요, 상황이?
네. 사실 개혁개방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련이 해체됐고 무너졌고 러시아 연방이 새로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혼란, 위기 이런 건 여전히 지속이 됐는데 역시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위기였어요.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가 사임을 하고 그 뒤에 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옐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옐친은 시장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경제를 해가지고 서구사회 경제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성과가 안 나요.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국영기업으로 막 국가계획경제를 하던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장경제 하자고 하니까 주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오히려 자꾸 악화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던 최고의회, 인민대표회 이런 데에서 옐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사사건건 옐친 대통령의 정책을 비난을 하자 옐친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1993년에 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수파들이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장악하는 보수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탱크를 이끌고 서로 공격을 하는
어머.
포를 쏘고 총을 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의 개혁파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파가 무력 대결을 하게 된 건데 결국 옐친이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해버립니다. 무력으로. 이때 전 세계에 그 탱크 위에 올라가서 막 구호를 외치는 옐친 대통령의 사진이 막 전 세계에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치적 위기가 한동안 지속된 거죠.
네. 그렇네요. 정말 혼란스러운 정국이었네요.
네네.
무력 충돌이 일어날 정도로 갈등이 그 내부에서 심했는데 어떻게 진정이 됐고 지금의 러시아는 어떤지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무력으로 보스파를 진압을 한 열친 대통령 인민대표회의관의 이 개혁 정책 갈등은 이제 그 헌법에 따라서 1993년 12월에 총선거를 다시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선택을 받자 총선거를 했는데 러시아 하원 국가 두마 선거,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 선거쯤 되겠네요. 여기에 친옐친계였던 러시아 선택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전체 450석 중에 96석을 차지를 합니다. 96석이면 제1당입니다. 최대 정당이에요.
네네.
그리고 94년 그 다음에 10월에 국민투표로 옐친의 개혁정책을 찬성하느냐 마느냐 국민투표로 직접
네.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들 가운데 58.5%가 우리는 찬성이다. 일단 과반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개혁파의 노선이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갈등은 끝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옐친이 아주 강력하게 개혁정책을 밀어붙이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 그럼 공산당은 몇 석을 얻었느냐. 450석 네. 가운데 65석이었습니다.
그 지지하는 세력이 그래도 꽤 있었네요.
그렇죠. 65석이었고 예. 아까 얘기했던 제1당이었던 러시아 선택당이 96석이었으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70석 공산당보다 더 많이 얻은 70석 자유민주당이 있는데 이 자유민주당은 오히려 극우파예요. 당연히 적극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극렬 반대하는 세력이 70석. 둘을 합하면 160석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60석을 차지한 공산당보다는 개혁 세력의 목소리가 훨씬 높았죠.
네. 야, 이걸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저희가 이 시간에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러시아 이야기 한 번 더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소련 건국과 붕괴까지 짧게 짧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주실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의 현재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네, 제일 중요하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미국 청년 시인이 전한 희망 역경을 지나 우리는 목격했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을 뿐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지난 1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22살의 흑인 여성 어멘다 고먼이 5분간 시를 낭송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축시를 낭독하는 전통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인데요. 청년 시인 고몬의 시는 단순한 축하 시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적 의견 차이로 큰 갈등을 빚은 미국 사회의 상처를 어루만진 시였습니다. 미국의 청년 개간 시인 어멘다 고먼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먼은 어린 시절 말더듬증으로 고생한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먼은 시를 쓰면서 언어장애를 극복했죠. 바이든 대통령도 어린 시절 말더듬증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역시 말더듬증을 극복할 때 시 낭송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모는 16세에 로스앤젤레스 청년 개간 시인이 됐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던 2017년에 미국 최초로 도입된 청년 개간 시인으로 뽑힌 겁니다. 개간 시인이란 국가에서 칭호를 주는 시인인 건데요. 고모는 어떻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설 수 있었던 걸까요? 고모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설 수 있었던 건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2017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낭독회 동영상에서 고모네 모습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고모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 직후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사람들도 많았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실황 중계되는 자리였죠. 노란 코트를 입고 빨간 머리띠를 한 고모는 자신을 노예의 후예이자 한 부모 아래서 자란 깡마른 흑인 소녀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직접 쓴 시 우리가 오를 언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춤을 추듯 손짓을 해가며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몸짓은 순식간에 청중들을 사로잡았죠. 어디에 빛을 찾아야 하는가? 이렇게 시작한 시는 우리에게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빛은 언제나 거기 있을 것,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고모는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고 밤을 새워 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시를 낭독한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코로나 사태와 정치적 갈등으로 지친 미국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고모네 신앙송은 미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분열을 넘어설 통합의 희망을 담은 시라고 평가했고 보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모니 낭송한 시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고모니 시 낭송을 마치자 그의 개인 인터넷 소통망인 트위터의 친구가 100만 명이나 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가며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럽지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타협을 모색합니다. 고모는 노래합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에서 빛은 어디에 있을까요? 동은 부지불식간에 틉니다. 민주주의는 잠시 지연될 수 있지만 영원히 패배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연우의 돌덩이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